진영 씨 28살 때 어땠어요?
한참 웃기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28살 시절은 왜 물어보십니까, 선배님?
제인 오스틴의 설득의 주인공 앤. 앤이 지금 극 중에서 28살이거든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보면은 말을 보면 한 38은 돼 보여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설득의 주인공 앤과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을 엘리자베스 베넷을 비교해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앤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누님 같은 존재라고.
네.
누님도 너무 큰 누님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인 오스틴이 이 소설을 불혹의 나이에 썼던 영향도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앤의 모습에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제인 오스틴도 대리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진영 씨하고 저하고 좀 이 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인생이 좀 지루해질 때 이럴 때 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놀이를 해야죠.
사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것도 놀이거든요.
그럼 무조건 놀이라고 생각해야지 재밌지.
아니, 굉장히 그 고차원적이고 재밌는 놀이예요.
그러네요.
예.
좀 발동 걸리기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번 걸리면 지대로 걸려요, 여러분.
제인 오스틴의 설득, 네 번째 날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목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설득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제인 오스틴이 설득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설득하려고 했던 걸 알 것 같기도 했는데 시점이 왔잖아요. 지금 알 것 같아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내일쯤이면 확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인 오스틴이 독자들을 향해 설득하고 싶어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야기가 결말에 다다르는 내일쯤 되면 아실까요?
내일이면 알겠죠. 그럼 오늘도 설득의 낭독을 위해서 EBS 명품 성우입니다. 이민규 씨, 유보라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도로시 목소리 내고 그러세요?
도로시?
오랜만에.
안녕. 이런 목소리잖아요.
원주의 마법사의 도로시.
아, 귀여워.
도로시 목소리예요.
그때 멤버들인가요?
응, 그때.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도로시. 허수아비 한번 해주시죠.
아니요, 나는 소아비야. 난 내가 오빠. 넌 내가 있니? 이 대사를, 명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난 내가 없어. 난 제일 싫어하는 바보란 말이야. 찌질한 허수아비 역을 맡았었습니다.
이민규 씨가 사자였죠?
네, 겁 많은 사자. 네.
되게 사자요?
사자
되게
뭐가
잘
없었지?
어울렸었는데.
용기가 없었나?
네, 겁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용 그거.
아니요, 난 사자야. 근데 나는 용기가 없어.
이말 없는 거.
난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무서워.
역시 잘한다.
아,
그렇게 했었죠 제가.
야, 네. EBS FM 고전 읽기입니다. 야, 이런 방송 있나요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야,
고전 읽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사자, 뭐 수아비.
머리가 띵하네.
그죠.
좋습니다. 아, 두 분은 이민규 씨, 유보라 씨.
네.
네.
이민규 씨는 이제 28살이 넘으셨고. 유보라 씨는
이제 넘었죠.
어떻게 하셨죠?
넘으셨나요?
30줄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아, 30줄이에요?
네. 아이고, 계란 한 판입니다.
괜찮아. 그래도 한창 때예요.
아, 그래요?
나는 이런 걸 이해 못 했어요. 근데 저희 큰 이모가 이제 7순 넘으셨는데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환갑이 넘으셨고요. 근데 오더니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자야, 그래도 65세까진 괜찮아. 그걸 보고 야. 아, 내가 한창 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반은 더 살아야 되는데 보라 씨는
한창 때예요.
우리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한창이고요.
맞습니다.
숨 쉬는 한 젊습니다.
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 내 나이 28배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28. 그 꼭 같은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시절을 추억해 주시고요. 아직 28살이 안 된 분도 있으니까 28살이 되면 뭘 할지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반디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도 드립니다. 앤의 네. 아버지 월터 엘리엇 경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학벌, 2번 외모. 3번, 무엇일까요?
3번, 3번 재산.
재산. 학벌, 외모, 재산. 다 갖추기는 힘든 것 같던데.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은
네.
사람을 볼 때 이거 별로 그 많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월터 엘리엇 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분은 화장실에 거울이 많아요.
아, 네,
여기
그렇구나.
힌트 요겁니다.
거울이 네. 많군요.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인 오스틴의 설득. 어제까지의 줄거리를 좀 들어봐야겠죠?
우리의 주인공 앤 엘리엇에게는
네.
꽃다운 시절에 사랑했던 남자 웬트워스가 있습니다.
네네.
이 웬트워스 대령이 7년이 훌쩍 넘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는 이 사돈, 앤의 사돈인 동생 남편의 여동생
네.
루이자를 좋아합니다.
아...
앤과 동생 부부는 라임이란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앤은 벤윅 대령과 대화하면서 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앤은 엘리엇 씨를 만나서 불꽃 튀는 시선을 교환하게 됩니다. 세 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앤. 과연 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네.
아버지와 언니 엘리자베스가 새롭게 이사를 한 곳 바스에 온 앤. 바스 집에서 아버지의 추정 상속인 엘리엇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엇은 이미 라임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엇이 굉장히 노력을 했나 봅니다. 아버지 월터와 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언니의 친구 클레이 부인은 이 남자 엘리엇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임에서 그를 얼핏 보았어요. 아 그래, 엘리엇이었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아마 그였을 거야.
그들은 앤의 묘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묘사하려 했다. 특히 월터경이 그랬다.
엘리엇의 신사다운 외모와 세련되고 유행에 맞는 차림새,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지적인 눈은 정말 훌륭해. 하지만 아래턱이 무척 튀어나온 건 유감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결함은 더 커진 것 같아.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의 온갖 특징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나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저녁 내내 월터경과 엘리자베스와 클레이 부인 사이에는 엘리엇 씨와 말버릇 빌딩에 사는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월리스 대령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싶어서 몹시 애를 태웠지. 엘리엇 씨는 무척이나 그를 소개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월리스 부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알려졌을 뿐이야. 엘리엇 씨는 월리스 부인에 대해서 무척 매력적이고 캠든 플레이스에 소개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여성이라고 말했어. 몸이 회복되는 대로 우리와 친분을 맺을 거야.
월리스 부인은 정말 훌륭할 거야. 왜냐면 그녀가 무척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문이 났거든. 나는 월리스 부인이 거리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는 하고 막는 못생긴 얼굴들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보상이 되어주기를 바래야. 바스의 가장 나쁜 점은 못생긴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예쁜 여자들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못생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수치가 전혀 균형을 이루질 못해요. 길을 걸을 때 멋진 얼굴 하나가 지나가면은 그 뒤로 30 혹은 35명에 이르는 기묘한 얼굴들이 잇따라 지나간다고. 내가 그저 본드가의 상점에 서 있었을 때인데 말이야, 못생긴 얼굴이 87명이 연달아 지나가는 걸 봤어. 아우, 봐줄 만한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고.
물론 서리가 내린 아침이었고 매섭게 쌀쌀한 날씨여서 1000명 중에 한 여자도 그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바스의 못생긴 여자들이 끔찍하게도 많은 것은 사실이었다.
아버지,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훨씬 더 형편없어요. 거리를 채우고 있는 초라한 남자들이라니. 봐줄만한 남자가 봐줄만한 남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참, 앤, 메리의 얼굴은 어떠냐? 지난번에 그 애를 봤을 때는 코가 빨갰어. 어? 술 마시나? 그런 일이 좀 매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아니에요.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 거예요. 대체로 아주 건강해요. 미가엘 축일 이후로는 아주 보기 좋아졌고요.
만일 걔가 매서운 바람에도 밖에 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지만 않는다면은 그 애한테 새 모자와 긴 외투를 보내줄 텐데.
외투 한 벌과 모자 하나가 그렇게 잘못 쓰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할까 말까?
누가 문을 두드리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10시나 됐는데 혹시 엘리엇일까?
엘리엇이가 렌즈다운 크레센트에서 저녁을 먹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부를 묻기 위해 잠깐 들를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집사와 급사가 온갖 격식을 차리면서 엘리엇이를 방으로 안내했다.
낭독에 이어서 샘김의 스탠바이 미 듣고 오셨습니다. 엘리엇 씨는요, 이제 늦은 밤에도 애네 집에 막 찾아오고 그러네요.
네, 살짝 엘리자베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네.
왜냐면 이제 엘리자베스하고 애는 지금 미혼이거든요.
네네.
엘리엇 씨도 미혼이고, 그래서 엘리자베스나 앤 중에 한 여성이 엘리엇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빠의 재산이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부부한테로 떨어지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이 엘리자베스도 앤도 다른 남자랑 결혼해버리면, 네, 아버지의 재산은 고스란히 엘리엇 씨한테 간단 말이에요.
아.
어쨌든 예, 이 앤은 엘리엇이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고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게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미 이 집안의 상속인 그 후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그죠?
자세한 얘기는 더 못 드리겠어요. 이게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도 봐야 됩니다. 이 엘리엇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그 월터 경은 여전하시네요. 바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못생긴 여자가 많다는 거. 길거리에 못생긴 여자가 몇 명 지나가는지 이거 어떻게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분도 진짜 특이한 것 같아.
야, 87명이 연달아 지나갔다고 그래요.
못난이 일, 못난이, 못난이 삼 계속 세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특이한 분이에요.
네.
자기가 잘생겼으니까.
아. 네.
어쨌든 그 켈린치에 살다가 이 바스로 이사를 왔는데,
네,
켈린치에 이사를 들어온 크로프트 제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이사 온 집은 다 좋은데 화장실에 거울이 너무 많아서 그거 떼느라고 고생했다고.
와.
그게 다 월터경이 달아놓은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반한 거구나.
그렇죠.
아, 이분 좀 험한 꼴 좀 당하셔야 될 것 같아. 자꾸 못난이들 세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애네 피부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앤, 네 외모가 전보다 나아졌구나. 몸과 얼굴이 전처럼 야위지도 않았고 피부 얼굴색도 무척 좋아졌어. 요즘 피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해졌네. 혹시 요즘에 특별히 사용하는 거 있니?
응?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가을앤드로션만 사용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다, 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야. 안색이 좋은 게 제일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꼭 가을앤드 로션을 발라봐. 봄철 내내 가을앤드를 발라야 된다. 클레이 부인이 내 권고에 따라서 그걸 계속 발라왔는데, 이야, 이뻐졌어. 응? 어떤 효과를 봤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보시다시피 주근깨가 다 없어졌어.
와, 이분은 진짜 여자였으면 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설에도 PPL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PPL.
네, 가을앤드 로션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요? 너무 써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피부에 온갖 잡티를 없앤다고 광고했던 로션이래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이거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런데 클레이 부인은 왜 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클레이 부인이 과부이고 엘리자베스의 절친이긴 하지만 굳이 한 집에 지낼 이유가 있을까요?
클레이 부인이요?
네.
클레이 부인이 월터 경에게 뭔가 이
꿍꿍이를 부리고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월터경이 그래도 준남작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고
네.
재산이 좀 없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남아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친구 아버지잖아요.
네. 그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따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앤이 마스에 오면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클레이 부인하고 연애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거였죠.
진짜 어쩌나 어쩌나.
반디 사연 소개해드리죠. 조윤여님. 네. 28년 전 결혼을 했어요. 로지님, 진영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지는 오늘도 함께해요 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1920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네요 하셨습니다.
네.
하나 읽어주세요.
네. 임보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 28살에 유럽으로 첫 유럽여행을 떠났어요. 일주일 오. 휴가 내서 다녀온 거라 관광지 찍고 오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니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네. 28 그리워지네요.
네.
네. 구창희님께서요. 결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를 고민하는 28살을 오, 보냈습니다.
아. 구창희님은 그 이후에 이후에 일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궁금하네요.
됐는지.
결혼하셨대요.
아, 네.
그렇구나. 28살에 그런 고민을 했나요?
그러게요.
저는 뭐 먹을까 고민을
저도요.
뭘로 웃기지? 막 이런 고민했었는데.
아 이거 참. 네. 신미경님은 28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예뻤어요. 이분 가오랜드 로션 발랐나? 피부도 뽀얗고 날씬했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제 생각엔 그랬어 하셨군요.
28이 이뻤을 나이구나. 전 지금이 제일 이뻐거든요. 네 그리고 최영석님.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봐. 그러면 그때 한창 웃길 때인데 앞머리 이렇게 눈썹 위로 일자로 잘라가지고 지금이 나요 그때가 나요.
그때가 나요.
와. 네. 아, 그 전이구나. 그 이후구나. 예, 그리고 최영선님. 27에 결혼해서 28엔 부부싸움의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둘 다 40줄이 들어서 서로밖에 없음을 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임민희 씨 네, 그리고 하나 읽어주세요.
임옥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8 가을. 이제 늙는구나 하면서 낙엽이 뒹구는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퇴근하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43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참 뭐래도 예쁜 나이인데 말이죠. 지금은 정말 늙고 있습니다. 크크.
괜찮아요. 아. 곱게 무럭무럭 늙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럭무럭.
곱게 늙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엇 씨의 친절한 호감에 앤을 사랑하는 레이디 러셀은 앤과 엘리엇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은근히 지지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엘리엇과 앤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앤은 매우 특별한 젊은 여성이야. 기질과 태도, 마음에서 여성적인 탁월함의 귀감이지.
앤의 미덕에 관하여 엘리엇은 레이디 러셀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레이디 러셀은 엘리엇 씨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피력할 수 있었다. 엘리엇 씨는 시간이 지나면 앤에게 구원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앤에게 걸맞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호라비로서 남은 애도 기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공공연히 구애할 수 있을 때까지 몇 주가 남았는지 세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확신을 절반만큼도 앤에게 밝히지 않았고 그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내가 잘 알다시피 나는 결혼을 주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앞날에 대한 예측이 변하기 쉽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엘리엇 씨가 언젠가 내게 청혼을 한다면 그리고 네가 그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모두들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혼사라고 여기겠지. 하지만 나는 둘의 결합이 아주 행복한 결혼일 거라고 생각해.
엘리엇 씨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 점에서 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요. 하지만 우린 서로 맞지 않을 거예요.
너를 켈린치의 장래 안주인으로 미래의 레이디 엘리엇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네가 네 소중한 어머니의 자리로 물려받고 내 어머니의 미덕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가 누렸던 모든 권리와 모든 인망을 이어받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내게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란다. 네 용모와 성격은 네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어. 네가 네 어머니가 누렸던 지위와 이름 가문을 그대로 물려받고 같은 곳에서 안주인으로 집안일을 관장하며 집안에 축복을 주고 가족들에게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짐으로써 내 어머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앤,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은 내 나이에 흔히 느낄 수 없는 크나큰 기쁨이 될 거다.
앤은 얼굴을 돌리고 일어서서 한참 떨어져 있는 탁자로 걸어가야 했다. 그곳에서 몸을 숙이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척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했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레이디 엘리엇이라는 소중한 이름이 다시 나에게서 되살아나고 켈린치로 돌아가서 그곳을 영원히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건 쉽게 떨쳐낼 수 없는 매혹적인 일이야.
레이디 러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문제가 나름대로 진척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러나 애는 결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은 그녀의 감정이 이끌리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때 그녀의 판단력은 엘리엇 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이다.
낭독에 이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습니다. 최은수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18세기, 19세기 그 당시에는 친척 간에도 결혼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디 러셀의 말대로 앤이 엘리엇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다시 클렌치의 안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의 뒤를 잇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네.
앤은 엘리엇에게 마음이 끌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지?
와, 이상하게. 뭐 이렇게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네.
아, 이 자석처럼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앤의 마음은 사실 저기 웬트워스한테 많이 가 있죠.
아,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바스에서 만난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죠. 바로 스미스 부인인데요. 스미스 부인이 설득의 후반부로 갈수록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미스
네.
부인은 어떤 분이세요?
앤의 학교 선배예요. 한 두 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집의 딸이었지만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은 좋은데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제관념이 없어서
아.
막 보증서서 재산 날리고 막 이런
정말
남자.
정말 답 없다 그러면? 네.
그래서
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고.
게다가 병이 들어서 거동도 불편한 상태인데
네.
애는 이런 스미스 부인을 자주 찾아갑니다.
네네.
근데 월터 경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스미스 부인이 사는 곳이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 뭐 그런 네. 것까지 신경을 쓰세요?
예, 어디 가는 거냐? 그럼 뭐 저 고등학교 때 선배 만나러 가요. 그럼 어디 사는데? 그럼 어디 살아요? 그럼 그런데 가지 마라. 그런데 스미스 부인은 예쁘냐? 뭐 이런 거지.
아, 진짜 어떡하면 좋냐, 이분은.
월터경.
월터경 진짜 창피하네요.
아버지 월터경은 바스에서 신분이 제일 높은 한 친척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척과 가까이 지내는데 온통 정신이 빠져 있고. 그런데 딸 애는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2주의 고전은 제인 오스틴의 설득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주셔야 될 사연의 주제는 내 나이 28배입니다.
네.
28살 때 뭐 하고 계셨는지.
28살.
또 28살이 되면 뭐 하실
뭐
건지.
뭐 할 건지.
자, 오늘 반디어 문자로 또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죠. 28살 때. 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했고요.
와, 결혼 많이 하시는구나.
28살 때요.
나랑 너무 다르게 사셔가지고. 예.
저게 보통 결혼을 해요, 사람들은.
28살 정도 되면.
아니, 사람들은 그냥 결혼을 하게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을 보통 하죠.
그럼 나 사람 아닌가?
참네. 자, 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했고요.
네.
여의도로 출근하면서 자유를 만끽했어요. 윤중로 밤 벚꽃도 구경하고요.
우와.
지금은 배불러서 외출하기가 힘드네요.
아.
이지영님. 네. 28살에 결혼하셨다는 와. 사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찍하시네요.
예, 굉장히 언짢습니다 지금. 예.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이시죠? 지금.
많이 안 좋아 지금. 건들지 마. 아, 네. 아, 네. 그리고 양은미 씨. 28살 때 용기를 내서 직장을 그만두고 수능을 봐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오. 낯선 도시, 어린 동생들과 공부하고 술 마시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죠. 행복한 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좋았겠어요. 네.
8037님이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직원들이랑 내기했어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싫은데.
내기했대잖아. 네.
이진이 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이진희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8247님께서요. 저는 28에 저 멀리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와우, 있었습니다.
와우, 멋있다.
멋있다. 3068님이 내 나이 28대 한 여자에게 코가 끼어서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머슴살이. 머슴살이라면 얘 강쇠야. 이러면 막 오고 그랬냐? 네. 그랬나?
자,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오재율님.
네, 저의 28은 대머리에 머리카락 씹던 생각이 났네요. 어?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 나이엔 외모가 중요했거든요. 이제 45살, 남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일찍부터 머리가 빠지셨군요.
그러니까.
황남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8살 때 7년간의 연애가 끝나고 영화로 아픔을 달랠 때네요. 비디오 대여점 매일 출석했어요. VIP 고객이에요.
우와.
네, 6021님께서요. 28살 때 사내 연애를 몰래 했어요.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스릴.
스릴.
장난 아니었죠.
아, 몰래. 장난 근데 아니었죠. 꼭 몰래 연애하면 그 둘만 빼고 나머지 다 알고
아,
있다?
네.
그렇죠.
맞아,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내 연애에서 결혼했거든요.
네. 둘만 아. 몰라. 둘만 네. 모르는 줄 알고 비밀이야.
되게 재밌었는데 나중에 얘기할 때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정말?
뭘 숨겨, 숨기기는.
티가 다 나겠죠.
티가 나요. 챙겨주고 되게 일하는 게.
어디 사내 연애를 하셨다고요?
회사에서요. 회사 다닐 때. 성우 되기 전에요.
아~
회사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그렇군요. 회사에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만두고 나서 계획을 했죠. 며칠 뒤에 너가 그만두고.
아~ 그리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을
하죠. 진짜 은큼하네요.
네. 자, 조미선님은 28살에 결혼했지만 전 그때로 돌아가면 좀 아이처럼 살고 싶네요. 철이 빨리 들어서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예쁜 것도 안 사고 조금 후회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할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조미선님. 네. 그리고 이범태 씨께서 외모 입사 1년 차라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여유를 부렸죠. 아, 정답을 외모라고 하셨군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고마운 분들 찾아뵙고 여행도 하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했습니다. 물론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썼던 흥청망청한 한 해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퀴즈 한번 드리시죠.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앤의 아버지 월터 엘리엇 경은 사람을 볼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학벌, 2번 외모.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으로 가볼까 봐요.
네.
어느 날 앤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는 메리가 보낸 편지로 켈린치홀에서 살고 있는 크로프트 제독 부부가 전달을 해줬는데요. 메리는 편지로도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앤 언니에게 그동안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겠어. 언니는 너무나 행복해서 어퍼크로스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겠지. 언니를 깜짝 놀라게 해줄 일이 있어. 바로 베닉 대령이 루이자와 사랑에 빠져서 시아버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야. 정말 놀랍지 않아? 베닉 대령이 언니에 대해서 찬탄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렇게 결말이 난 거야. 찰스가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는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네.
정말 이상한 분이죠. 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베닉 대령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 베닉 대령이 봐 언니 안 좋아하잖아. 언니 김치국 마신 거야. 가다키나 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와, 일이 또 이렇게 돌아가요? 이상해. 웬트워스가 루이자하고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루이자가 네. 아파가지고 뇌진탕으로
네.
웬트워스한테 안기려다가 넘어져서 이제 뇌진탕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네네.
이 동안 벤윅이 그 가로챘어요.
어머.
둘이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와, 진짜 네. 너무 버라이어티하다.
네. 어쨌든 앤은 바스에 와 있는 크로프트 제독을 만나서 웬트워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루이자 양이, 당신도 알다시피 웬트워스와 결혼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 여러 주 동안 웬트워스가 그녀에게 구애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라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런데 그때도 그들의 행동을 보면 뭔가 이상한 데가 있었어요. 웬트워스가 라임에 머물지 않고 플리머스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에드워드를 만나서 갔고, 우리는 11월 이후로 웬트워스를 전혀 보지 못했지. 어찌된 일인지 소피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듣도 보도 못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갔단 말이야. 이 젊은 아가씨, 바로 그 루이자 머스그로브 양이 웬트워스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제임스 벤윅과 결혼할 거라네. 제임스 벤윅을 알고 있지요?
예, 약간이요. 벤윅 대령과 조금 안면이 있었어요.
아, 글쎄, 그녀가 그 대령과 결혼할 거라오. 참, 아니 벌써 결혼했는지도 모르지. 내 생각엔 그들이 더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
베닉 대령은 아주 호감이 가는 젊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럼 그럼. 제임스 베닉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지. 그저 중령에 불과한 건 사실이지만. 작년 여름에 승진을 했지. 참. 그리고 요즘은 승진하기 어려운 때라오. 내가 알기로는 그에게 그 외에 다른 결함은 없어.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친구지. 아주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친구고. 그의 태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요. 그의 부드러운 태도는 그의 진가를 잘 드러내지 못할 테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해하셨어요. 저는 베닉 대령의 태도에 활기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태도가 아주 호감이 간다고 생각했고,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래. 숙녀들이 제일 정확하게 판단하겠지. 하지만 내게는 제임스 베닉이 좀 지나치게 나약해 보인단 말이야. 다 우리의 편견이겠지만 소피와 나는 웬트워스가 사실 그보다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웬트워스에게는 우리의 취향에 더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두 친구를 비교하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고. 웬트워스에게서 직접 들었어. 어제 아내가 그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웬트워스는 하빌이 어퍼크로스에서 보낸 편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 아마도 그들 모두 어퍼크로스에 있을 거예요.
바라건대 웬트워스 대령의 편지에 제독님과 크로프트 부인께서 특히 염려하실 만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작년 가을에는 분명히 대령과 루이자 머스그로브 사이에 애정이 오가는 듯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이 격렬한 감정을 겪지 않고 애정이 시들었다고 서로 인정했으면 해서요. 대령의 편지에 부당한 처우를 당한 사람의 기분이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소. 조금도 그렇지 않아요. 욕설이나 불평 같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없었어.
애는 미소를 숨기려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 아니지. 웬트워스는 푸념을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사람이 아니요. 기백이 넘치는 젊은이라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아가씨가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한다면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지.
물론이죠. 제 말씀은 웬트워스 대령의 편지에 자기가 친구에게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을 드러내는 대목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확실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와 베닉 대령 사이의 우정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깨지거나 상처를 입는다면 무척 유감스러울 거예요.
그래요, 그래. 당신 말뜻을 알겠어. 그런데 그 편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 웬트워스는 벤윅에 대해서 조금도 악담을 하지 않았어. 그 소식에 정말 놀랐어요. 내게는 놀랄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어. 아니, 처남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가 이 아가씨에게 애정을 품었다는 걸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 그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아주 너그럽게 썼으니까 그 말에 깊은 앙심 같은 것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애는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더 추궁해봐야 소용없었을 것이다.
가엾은 웬트워스. 이제 다른 여자와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다니. 그에게 바스로 오라고 해야겠어. 소피가 편지를 보내서 바스로 오라고 청할 거예요. 여기는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시 어퍼크로스로 가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다른 머스그로브 양은 그 사촌인 젊은 목사와 약혼했다고 하지 아마. 우리가 그를 바스로 데려오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엇 양?
오, 계속 얽히게 되네요. 네. 루이자가 베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크로포트 제독은 웬트워스를 바스로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걸 왜 앤에게 물어보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바스의 예쁜 아가씨들이 많아서라잖아요.
아니, 월터 경은 바스의 못생긴 여자들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막 숫자 세고 막 38명이나 지나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웬트워스 대령과 앤은 바스에서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럼 이거 뭐예요? 삼각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엘리엇과 웬트워스와 앤.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삼각관계가
은근히
재밌어.
은근히 설득이 말이죠.
네.
이 사람도 삼각관계, 저 사람도 삼각관계 막 오각 육각으로 얽혀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 뭐 월드와이드 웹이야.
그러니까.
거미줄이야 그냥 관계가 서로 서로.
너무 설켜 있다 네. 지금.
애네 인생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인 네. 오스틴이 얼마나 섬세한 작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보세요. 웬트워스가 등장했을 때 네. 사실 웬트워스는 옛날 앤의 애인이란 말이에요.
웬트워스가 그렇죠. 네.
그런데 웬트워스가 요즘 나타나서는 누구랑 사귀었냐면 이 설득을 읽어보면 사실은 네. 헨리에타라는 헨리에타와 루이자 사이에서 어떤 여자랑 더 친하게 지낼까 이런 기분을 풍겼어요. 느낌은.
아, 네네.
그러다가 이제 루이자하고 기울는 듯 싶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애는 또 질투에 사로잡혔었거든요. 그런데 루이자가 웬트워스 때문에 다치고 나서 간호를 정작 한 사람은 또 벤윅 대령이란 말이죠.
그게 뭐야 지금. 아주 성가셔 지금. 이건 밀당도 아니고 뭐요 지금. 아 예.
밀밀당당이라고 할까요.
밀밀당당이네요. 네. 복잡하네요.
그런데 애는 또 벤윅 대령과 얘기 나누면서 호감을 느꼈지.
네.
엘리엇이하고 마주치면서 뭐... 저렇게 멋진 남자가 있었다니 했지. 근데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마음은 웬트워스뿐이야 이러고 있지.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그냥 그러고 계세요. 그러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설득의 의미가
네.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 내 자신을
마음을 잡으라고 좀.
그러네요. 좀 그러네요.
자, 이 N의 삼각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내일 그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이민규 씨, 이보라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갈수록
네, 재밌어요.
내일 어떤 내일 이야기가 펼쳐질지
네,
어떻게
그렇죠.
설득을 자신을 설득해서 누구를 선택할지
맞아요.
그래요. 드라마보다 재밌죠.
네.
네, 오늘 낭독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4월 10일 목요일 제목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것.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랬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 것과 같다고. 다양한 초콜릿이 들어있는 그 상자 안에서 어떤 초콜릿이 꺼내질지 꺼내서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인생은 복불복이다. 그 말이지. 문세 아저씨도 그랬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아니, 루이자와 베닉이 연결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루이자는 그날 거기 그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다치게 됐고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더니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은 참 재미지다. 웬트워스가 다시 바스에 와서 앤을 만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엘리엇하고 웬트워스하고 앤을 사이에 두고 대결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초콜릿 좀 지대로 뽑아보고 싶다. 꺼내면 꽝이고 꺼내면 불량품이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정말 제대로 된 내 초콜릿 언제쯤 상자에서 꺼내지려나?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콜릿 상자 속에 손을 넣어본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지만지에서 2주의 고전 설득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와 연극 며느리 전성시대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설득에 나오는 앤 엘리엇의 아버지 월터 경이 사람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모죠. 외모. 2번 외모. 돈도 아니에요. 제의도 아니에요. 네. 재산도 아니에요.
못생긴 애들이랑 말도 안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못생긴 네. 여자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지 세는 것이 이 월터 경의 취미였습니다.
아, 예. 야. 취미가 이상하죠. 독특하죠.
자, 선물 받으실 분은요. 아니군요. 네, 네. 퀴즈 당첨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4442님 외모예요. 당첨되어라 하셨군요.
네. 그리고 7241님 외모 맞죠 하셨습니다.
7236님 외모가 중요하진 않지만 은근 나도 모르게 보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모 늘 팟캐스트로 듣다가 반디로 본방사수 처음에요. 제인 언니한테 설득당해버렸네요. 흥미진진하고 박혜리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현준 씨도 외모요 하셨고요. 김은경 씨도 외모예요. 옳지 않아
하셨네요. 예,
그래서 문자로 4442님, 7241님, 7236님 그리고 반디로 박혜리님, 이현준님, 김은경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사연 좀 보고 싶네요.
네.
오늘도 메리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3068님.
아, 메리가요. 메리 역할이 조금 적었어요.
아니요. 뭐 오늘 메리 때문에 이 설득을 듣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메리 역의 권진영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임경환님. 28세요. 전 폼생폼사로 살았습니다. 품에 일생이 달린 듯 살았고 품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지금은 볼품 없이 살고 있지만요. 크크크크 하셨습니다.
김영목님도 제가 28살 땐 회사에 남을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24년차 셀러리맨입니다 하셨고요.
네.
김재원님은 4년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북경으로 어학연수 가서 1년 살다 왔어요.
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혼자 배낭여행도 다니고 일생에서 최고 황금기였어요. 벌써 12년 전 일이네요. 그때 사귄 중국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우와.
저희 집으로 놀러오기도 했어요 하셨네요.
네. 그리고 김성철님, 내 나이 28살 백수였는데 아직도 백수네요 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아이고처럼.
힘내세요. 곧 화이팅.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네요. 마지막 네. 곡으로는요, 윤종신의 결국 봄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봄 온 건가요?
결국 봄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여러분, 서운하네.
네, 기온차가 심한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